네, 먼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말씀은 7절부터 14절인데요 마지막 2절 13절 14절만 대표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푯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새로운 한 해를 위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2024년 첫 주일입니다. 52주가 이렇게 이 전주로 해서 끝나고 이제 다시 1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새로운 주를 시작하고 새날을 새해를 시작하면 기대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매일이 똑같으니 그날이 그날이신가요?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냥 인간사에서도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과학의 대표적인 주제 중에 하나이고요. 철학으로도 또 우리의 믿음적으로도 시간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그렇지만 또한 어려운 주제입니다. 인생에서 보면 시간은 참으로 수수께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시간은 인간에게 풀리지 않는 명제이기도 하고요. 시간을 깊이 들여다보는 과학자들에게도 시간은 그저 신비한 것입니다. 그러게 시간을 되돌리는 것에 대해서 혹은 미래에 먼저 가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항상 그거에 재밌어합니다. 시간 여행은 언제나 되풀이되는 영화나 드라마의 아주 중요한 소설과 같은 그런 소재이기도 합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시간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그 인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간은 또 태어나고 또 죽기 때문에 그 시간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항상 있고 뭔가 절대적인 거 항상 존재하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시간은 신비한 곳이고 어쩌면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시간은 매우 유한한 별로 의미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영혼에 있다면 시간의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나 그 시간의 의미, 그 개념이 있는 것이지 영혼에 속해 있다면 우리가 시간의 의미는 사실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또 자라고 늙고 죽고 하는 그 과정이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관점에서 보면 어찌 되었건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엄연히 존재하고 그러기에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삶과 죽음이 있는 그 역사 속에서 시간은 존재합니다. 이 말은 각 개인에게 시간은 엄연히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은 이렇게 2024년 좀 생소합니다. 2024. 이 생소한 새로운 숫자의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 첫 예배를 이렇게 갔습니다. 우리가 2023년 똑같은 날이지만 2023년 12월 31일 그 다음에 2024년 1월 1일 이렇게 디지털로 1, 2, 3 이런 식으로 시간은 정확하게 흐르지 않죠.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시계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움직이나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게 이렇게 디지털되기 전에 말이죠. 1, 2, 3 이렇게 딱 굉장히 옛날 사람 같네요. 그거 훨씬 전에 저런 그냥 이 돌아가는 시계 보면 어렸을 때 저 시계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이렇게 시간을 가는 걸 이렇게 보고 싶은데 언제 가는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너무나 신기하게 시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1초, 2초, 3초 이렇게 시간은 흐르지 않죠. 그저 인간이 그것을 나눈 것입니다. 시간은 그렇게 아날로그처럼 그냥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어져서 지금 이 순간을 외치는 이 순간 이미 순간 지금이라고 얘기할 때 이미 그 지금은 벌써 과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삶은 과거 시간에 존재한 내 인생이란 과거 시간 내 지금 이 시점부터 이 과거의 이 시간 전체의 나에 대한 이렇게 여정의 인생 여정의 집합이 나의 인생의 여정이죠. 어찌되었건 오늘 우리는 2023년까지의 내 삶이 있었고 언제 태어나셨던 건 간에 이제 앞에 놓인 2024년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을 만날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방금 전에 박성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 되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 같았었는데 참으로 소원하기는 금년에 참 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부의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위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그렇게 드립니다. 우선 3장 7절 8절 9절을 보면 참으로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의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물론 이는 인생의 구원이라는 시점에 구원의 이전과 이후를 나눈 그 시점에서 과거의 일들과 그 이후의 일들을 비교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나의 지식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전에 내가 결코 중요치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내가 중요치 않은 것이었음에도 붙들고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었던 것이 있었던가 혹은 진정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에 비추어 볼 때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그렇게 있었던 것이 있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큰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과거를 돌아보아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내가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을 잡고 있었는지 혹은 마땅히 잡아야 할 것을 잡지 않고 있었는지를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분명 새로운 다음 발걸음을 하기 위한 중요한 그러한 단계라고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다음 구절들에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전에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미래를 이야기하기 전에 과거에 대해서 먼저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구절에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좀 어렵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의란 것은 영어로 보면 righteousness입니다. 이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좀 의미가 조금 쉬워지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나에게서 내 안에서 발견되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옳음이 나에게서 발견되는가? 우선은 하나님의 의가 구원과 함께 나에게 왔기에 내 안에서 분명히 발견될 것이고, 구원받은 나이지만 그래도 내 자신의 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나의 죄성 안에 자리 잡고 있기에 하나님의 오름이 내 삶의 행실 가운데서 내 자신의 오름, 즉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느끼는 나의 의의를 하나님의 의의가 이기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나의 삶에서 나의 의의와 하나님의 의의와의 관계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 자신의 의의를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기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지 진정 우리 자신의 의의만으로는 죄인의 이름표를 결코 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아직 분명히 내 삶에 그러나 다가오지 않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사구시적인 그러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새해의 다짐 같은 것을 합니다. 몸무게를 줄이겠다, 운동을 하겠다, 공부를 좀 더 하겠다, 뭐 등등 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좀 색다르지만 매우 간단하고 좀 평이해 보이는 새 소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좀 저에게는 기억이 남습니다. 그것은 올해 새로 다시 시작하겠다. 그게 새 신년 소망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의 다음 구절인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요.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요. 내가 죽었다는 것,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왔다라는 것, 올 한 해를 다시 시작할 때 마치 새로운 날이, 새로운 한 해가 나에게 와서 정말 새롭게 나를 시작한다는 다짐이 되는, 그냥 나의 부활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오늘 한 주를 이렇게 시작하면 어떨까, 이렇게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 특히 3장 12절에서 15절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면서 보이는 그의 세 가지 시각이 있는데 오늘은 그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목적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함께 12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아멘. 여기서 영어 단어에서 제가 재미있는 단어를 하나 이번에 발견했는데요. apprehend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말로 여기서 붙잡아 이루게 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저는 지금 그 단순하게 apprehend 그러면 그냥 이해하다, understand 하다,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좀 더 강한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강하게 붙잡아 소유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강하게 붙잡아서 소유한다. 그래서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붙잡아 소유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신 바가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구원받은 우리에 대해 주님은 분명한 무언가 우리의 목적이 있으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에 대한 주님의 목적이 있고 그것에 강하게 나를 붙잡아서 이루고자 하신다,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나에 대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사도 바울은 우리의 그 주님이 갖고 계신 나에 대한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목적이 내 인생에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선 내가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한다. 내가 믿음에서 완전한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재빠르고 또한 지속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12절 뒷부분을 보면 뒤따라가노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원래의 뜻은 무엇을 붙잡기 위해서 재빠르게 달려가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출발하려고 하는 버스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런 거 있죠.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됩니다. 빠르게 달려가서 그 목적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또한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작성한 시점이 자신의 죽음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순간 보면서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것이겠죠. 그러니 그 지난 수십 년을 봤을 때 수많은 고초가 그의 인생에 있었고 어려움이 그의 사역에 있었지만은 주님으로 인한 기쁨의 글, 빌립보서가 기쁨의 편지 아닙니까? 이 기쁨의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빌립보서를 쓴 시점이 자신이 구원을 받고 대략 3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의 구원 이후의 인생 30년을 보면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달리고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많은 계시 안에서 사역을 담당했던 사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의 그 30년의 사역 뒤에 이야기한 것은 아직도 자신은 완전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였죠. 일희일비가 아닌 꾸준하고 지속적인 계속해서 쫓아가는 이러한 인생을 그의 인생을 그의 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강하게 붙잡아 얻게 하려는 그것을 이번엔 내 쪽에서 그렇게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되어서 그렇게 어프리핸드 강하게 붙잡아서 쫓아가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쫓는가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표대라는 것이 있고 그와 관계된 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은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지금 이러한 상태 완전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영적인 불만족을 가져야 한다라는 다소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만족의 안주가 아니라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한 발을 내딛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구원만으로 만족을 느끼며 자족해서는 안 되고 분명히 내 발을 다음 스텝으로 디뎌야 함을 의지를 갖고 디뎌야 함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갖고 있는 그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과거에 대한 나의 자세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아멘. 여기서 뒤에 있는 그것들에서 그것들은 시간과 공간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뒤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리스 문화, 그 당시에 그리스 문화 내의 올림픽과 같은 그런 운동 경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분명히 보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의 목표를 향해서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 향해서 전심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지난해에 분명히 좋은 일, 기쁜 일 이런 것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안 좋은 일, 슬픈 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제 자신에게 개인적으로도 있었었고요. 우리는 좋은 일만은 기억하길 원하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안 좋았던 일들은 빨리 잊기 원합니다. 근데 안 좋은 것을 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사야서의 말씀과 미가서의 말씀이 이러한 안 좋은 것을 잊는 것, 필요 없는 것을 잊는 것에 대해서 떠올리게 합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보면 보옵소서 평안을 얻으려고 내가 큰 쓰라림을 받았거니와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으니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미가서 7장 19절을 보면 그분께서 다시 돌이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불법들을 누르시리니 주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바다 깊음 속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시고 불법들을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고 완전히 잊어버리시는 것처럼 우리의 불법이 있었거든 우리의 안 좋은 감정과 힘든 일이 있었거든 그것에서 돌이키시고 그러한 기억들은 주님께 드리고 그러한 잘못은 주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을 잊고 새 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미 회개하고 돌이킨 일들을 다시 들추어내고 또 곱씹고 또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작년에 힘들어했었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계속 이어져 또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께서 지우셨다면 주님도 기억하지 않는 그것을 굳이 우리가 또 들춰내어서 우리가 또 되뇌이고 힘들어해야할 필요가 없겠죠. 참으로 주님께 안 좋았던 일들을 맡기고 그것을 우리는 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 출발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앞서 사도 바울이 11절에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과거에 대해서 내가 죽고 새 삶으로 새롭게 오늘 시작하기를 원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 있는 것에 새롭게 하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기억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등 뒤로 던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바다 깊이 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용서하셨고 주님이 들으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또 기억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상을 향해 프라이즈 상을 향해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이어지는 건데 13절 읽었으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푯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아멘. 이렇게 14절에 몇 가지 주목해야 할 단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푯대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mark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궁극적으로 같은 뜻이죠. 어떤 화살을 같은 것을 쏠 때 관역 같은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관역. 관역은 거리를 두고 있죠. 바로 앞에 잡을 수 있는 거리에 있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푯대라는 것은 그의 목표, 그 끝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시합에서 관역에 올바로 맞추었을 때 그때 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그 마크에 우리가 올바로 가게 될 때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게 되는 상 중에 하나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 그런데 그것이 누구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받게 되는 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이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상입니다. 아마도 그 표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하는 어떤 기준이고 또 한편으로는 기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스탠다드로서의 기준일 수도 있고 종착역일 수도 있습니다. 종착역. 우리가 가야 하는 최종의 종착역. 즉 우리는 인생의 종착역이라는 그 끝에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는 푯대를 향해 달려가야 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 혹은 내가 이 세상에서 숨을 거둘 때에 우리는 그 종착역에 가게 됩니다. 구원받으셨다면.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 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푯대를 향해 달려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있는 때까지는 그 종착역에는 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푯대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운동선수로서 인생을 그렇게 레이스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인생을 살면서 나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다. 완전한 삶을 살고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 목표에 완전히 다다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맨 마지막 종착역은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3장 12절에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아 뒤따라가노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 사도 바울도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직 그 종착역에 다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관역이라는 마크라는 또 다른 개념은 확장의 개념이 아니라 수렴의 개념입니다. 관역이 엄청 크고 넓다면 그 의미가 별로 있지 않죠. 누구나 아무데나 써서 다 상 받을 수 있으면요. 관역은 자그맣게 있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집중을 해서 그 관역을 쳐다보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인생 그 비주얼로 그런 그림을 그려봅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에 이렇게 점을 하나 그리고 내 인생의 그 점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 과정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과정이 구원받은 후에 성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러게 14절에서 마지막에 밀고 나아가라 라는 단어를 씁니다. 밀고 나아가라. 그냥 터벅터벅 가라. 그냥 편하게 걸어가라. 이게 아니라 밀고 나아가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는 press라는 동사를 써요. 그래서 press toward the mark. press toward the mark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follow라는 그리스의 follow라는 영어의 따라가다하고 같은 어원의 단어인데 킹제임스 번역가들이 굳이 press라는 동사를 쓴 것은 아마도 인생에 역경이 많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더라도 그 푯대를 향해서 꾸역꾸역 밀고 나아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press라는 동사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그렇게 경주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피니시 라인에 들어서게 될 때 그 성공적인 마침을 향해 마치는 사람들을 향해 찬사가 쏟아집니다. 일반 경기에서도 말이죠. 8절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가 마지막에 피니시 라인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얻게 되는 가장 큰 상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온몸으로 진짜로 온몸으로 아주 조금의 의심도 없이 조금의 죄성도 없이 정말로 순수하게 완전하고 완벽하게 진정 온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얻게 되는 경험을 맨 마지막에 우리가 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찬란한 영광의 상일 것입니다. 저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가끔 이게 진짜일까? 이럴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랬다가 아니지 이게 진짜지 하나님 말씀에 미쳐보면 이럴 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간혹 그러실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육신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자그마한 의심도 하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게 되는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그 영광의 상을 우리는 맨 마지막 피니싱 라인을 통과할 때 받게 됩니다. 그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관역 그 표대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고 내가 그 관역에 도달하는 순간 피니싱 라인을 통과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기는 그러한 레이스를 그 경주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엄마가 양팔을 벌리고 여기 서 있고 아이한테 이쪽으로 와 엄마한테 그러면 엄마를 향해서 그냥 달려가는 아이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푯대를 향해 달리는 우리의 모습이 맨 마지막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엄마 품에 안기는 그 엄마만 보면서 달려가는 그 아이 엄마 품에 마지막에 안기는 그 아이의 모습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우리는 퐁덩하고 안길 것입니다. 우리의 밝은 이해를 위해 어떠한 경기에 상사를 시키며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을 표현하고자 했던 이 사도 바울. 1968년 멕시코 시티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항상 마지막 올림픽을 장식하는 것은 마라톤이죠. 마라톤 경기입니다. 탄자니아에서 온 한 선수가 마지막 경기의 피니시 라인을 밟습니다. 그는 경기 도중 넘어지고 근데 멍이 들었고 피가 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런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경주자들이 이미 다 피니시 라인을 지났지만 그는 저녁 7시가 돼서야 비틀거리며 스테디움에 나타납니다. 그 스테디움에는 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하지만 아직 7천여 명의 사람들이 그가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한 걸음 한 걸음을 박수로 응원하며 그의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지나가는 것을 환호하며 함께 축복하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 리포터가 그에게 묻습니다. 왜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라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곳에 나를 보낸 이유는 내가 경기를 시작하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내 조국은 내가 경기를 마치라고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한 해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올 한 해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한 해를 잘 마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구원의 삶을 잘 마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올 한 해 분명히 기쁜 일도 있을 것이고 슬픈 일도 있을 것이고 평탄할 때도 있을 것이고 굴곡지고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삶을 살아갈수록 저는 인생이라는 것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있는 그 푯대 마크를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그 푯대에 초점을 맞춰 한 발 한 발 나아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올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그 은혜는 우리에게 마침을 주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